네,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네.
너무 행복하시죠?
네. 네.
어제 우리가 시폴레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폴레 사고는 이 시옷 하나 차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 하나를 못해가지고, 그 발음 하나를 못해가지고,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는 10이고, 10볼렛. 굉장히 다르죠? 시옷 하나만 들어가니까 다르죠. 하나는, 그냥 10이 되는데, 더 세게 발음을 하면 욕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 구음을 발음하지 못해가지고, 단어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4만 2천 명이 죽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다 주셨는데, 불행합니다 하고, 단어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불행이 찾아오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해놨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행복하게 사시려면 단어 사용만 잘하시면 됩니다. 발음만 정확하게 하면 무엇이든지 행복이 여러분 속에 찾아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는 죄가 없으나 해돋는 후면 피는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러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예. 4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반격을 주제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격 2탄을 준비를 했는데, 저한테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한 결과 발달 장애라고 이제 진단을 내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눈을 잘 못 맞추고 좀 이상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말도 못하고 너무 이상한 조짐이 보여서 이제 목사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목사님 보시고 전혀 목사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네 아이는 정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정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야, 우리 아이가 정상이구나.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살, 두 살, 세 살, 열 살, 열두 살. 이제,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한 6학년 그죠? 내년이면 이제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이제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봤습니다. 몇 차례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찾아뵀는데 목사님은 여전히 네 아이는 정상이야. 아이들하고 좀 싸워야 돼. 나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싸움 많이 했어. 나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항상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회초리로 야단을 치면서 아이들의 버릇을 고쳤어.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언제 버릇이 나빠지냐면 이제 손님이 찾아올 때, 그죠? 손님이 찾아올 때는 아빠가 나를 때리지 못할 걸 알고 아이들이 굉장히 버릇이 나빠지고 그러면 목사님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아빠한테 무릎을 꿇고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를 빈대요. 마음을 꺾는데요. 나도 아이들하고 싸웠어. 너는 네 아이들하고 싸워야 돼. 네 아이는 정상이야. 그러면서 이제 12년이 지났는데 12년이 지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15살 그리고 20살 30살 될 때까지 이제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제 평생 장가도 못 가고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목사님 정상이라고 하셨지만 그래 그러다가 저러다가 이제 어리니까 바뀌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목사님 말씀을 믿어서 마음에 자유가 왔던 게 아니고 저러다 바뀌겠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살이 되니까 제 마음에 막 너무 힘들어졌어요. 싸움을 싸우는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회초리를 다리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잖아. 아이들이 이제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면 아빠가 회초리를 가지고 이제 이놈의 새끼 왜 너 화장실 가서 소변 봐야지 대변 봐야지 옷에다 소변을 봐. 이제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소변이 마렵고 대변이 마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이 마렵잖아요. 그러면 한참 잠자는데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면 너무 귀찮아요. 그죠? 저도 귀찮더라고 보니까. 그럼 이제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3m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니까는 그냥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와서 치워주고 아빠가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아빠가 해초를 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너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돼 하면서 아빠가 회초리를 막 종아리를 때렸어요. 처음에는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야. 너 나한테 용서 빌지 마. 아빠는 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아빠는 너 안 때릴 거야. 나한테 용서 빌지 말고 너 화장실 가. 아 싫대요. 용서를 빌고 그냥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아빠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아이하고. 이제 아이가 자기를 이제 아빠가 장애자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평생 누워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면 엄마가 와서 치워주고 아빠가 치워주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모는 절대 자식을 못 이겨.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하고 싸우면 못 이긴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식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절대 자식과 싸워서 못 이겨.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싸워서 반드시 네가 이겨야 돼. 이겨야 네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네 아이가 정상이야. 근데 그걸 이제 한 달을 시작하고 두 달을 시작하고 세 달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석 달을 싸웠으니까 얼마나 두드러 맞았겠습니까? 아빠한테 용서를 빌는 거, 아빠가 잘못했다고. 근데 어느 날 한 두 달 정도 두드러 맞으니까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잔머리를 돌리는데 때리는 건 아버지가 때리는데 쳐다보는 거, 엄마를 쳐다보는 거야, 이제. 이제 엄마. 온갖 불쌍한 표정 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왜 가만히 있어? 이 얘기죠. 왜 가만히 있어? 빨리 아빠가 때리는데 말려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계속 불쌍한 표정을 막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때리는 아버지도 마음이 아픈데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저러다가 애들 잘못되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여보 그러다 애들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좀 그만 좀 해. 그러면 이제 그러기를 엄마가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에서 이제 자기가 이긴 거예요. 아빠하고 싸움에 자기가 이긴 거예요. 왜냐면 편을 한 사람 끌어들였어요. 2대1이 되잖아요. 여론조사람 투표를 하면 누가 이겨요? 투표를 하면 이제 엄마를 편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항상 그런데 이 작전을 피기를 항상 서민들을 공략을 해요. 그래야 서민들이 혹시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민들이 투표를 얻으면은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가 정신은 안 하지만 이제 엄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보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빠가 지나친 사람, 아빠가 잘못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너무 지나친 사람으로 만들면 자기는 이제 뭐예요? 평생 누워서 소변 보고 대변 바로 살아도 괜찮아. 왜? 이제는 아버지가 잘못된 사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는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면서도 잘못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옆에 서 있으면 우리 아이가 달라지지가 않은 거야, 이제. 그래서, 여보, 빨리 안방에 들어가. 당신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무슨 생각? 내가 뭘? 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 왜 괜히 나한테 그래? 아니야. 당신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당신은 방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당신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의 세계에 이제 줄다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부모의 입장이 돼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교회의 마음이 많이 비춰졌어요. 목사님의 마음, 교회의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이 달라질 것 같은 가망성이 1%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6개월을 싸웠다 아닙니까? 6개월을 싸웠는데 한 번은 유치원에서 전화 왔어요. 아동 학대죄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네. 아이고는 옷을 벗겨보니까 막 멍이 들어있고 해처리 자국이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때리지 않았냐고. 근데 이제 한국이니까 제가 이 설교가 가능한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요 감옥 가야 돼요.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충분히 제가 한국에는 어린아이를 교육 방법이 이제 체벌 제도가 있다고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설교를 못해요. 인간 이하 취급을 받거든요. 마음 딱 닫아버리고 성경 말씀 안 들어보거든요. 우리끼리니까 이제 왜냐면 체벌은요 성경적이에요. 그죠? 성경은 이제 자식들을 교육할 때 때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설교 도중에 불편해가지고 일어나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좀 이해를 많이 해주세요. 이제 6개월을 싸웠는데 아이가 달라질 것 같은 가망성이 이제 1%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남에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 피아노 얘기를 하셨어요.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이제 피아노를 연습 도레미파 솔라시도부터 연습을 하게 되면은 피아노 실력이 자꾸 늘어간대요. 늘어가다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시점을 만난대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어느 그 시점을 만나는데 그 시점을 만나면 연습을 그렇게 하는데도 실력이 정체돼서 실력이 안 늘은대요. 그 단계를 만난대요. 여러분 피아노를 연습을 했는데 실력이 늘어가야 재미가 있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력이 안 늘으니까 사람이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에서 한계를 느낀대요.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면서 거기서 연습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류는 피아노를 연습을 하는데도 실력이 안 늘어가는데도 계속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끝까지 연습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제 여기서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탄생한대요. 실력이 안 늘어가는데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그때 탄생을 한대요. 그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너, 네 아이하고 싸우는데 전혀 달라질 것 같은 가망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 끝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싸워야 돼, 그렇게. 끝까지 싸우라고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다시 이제 회초를 드는데 제 과거가 비춰졌어요. 저는 뭘 끝까지 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뭘 해도 맘만 보고 그만두고 빨리 지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재수사 출신들이 그죠?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뭘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월급을 받는데 뭐 고생도 하고 욕도 먹고 때로는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한 달 월급을 받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 재수사 출신들은 도둑놈들은 그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직장에 가서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뭐 욕먹고 좀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무시당하면 에이씨 때려치워버려요 그냥. 응?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먹고 살 데가 없는 줄 알아 합니다. 때려치워버린 거예요. 치워버리고 이제 고생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고생을 안 하고 욕 안 먹고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남들이 고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그거 그냥 훔쳐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둑놈이에요. 그 빼앗아 오는 게 이 강도예요. 그래서 교도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맘만 보고 그만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해도 뭐 교회를 믿어도 뭐 끝까지 믿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믿어도 교회가 잘 되면 같이 하고 어려우면 뭐예요? 부담스러우면 안 하는 거예요. 종을 믿어도 종이 나한테 이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그죠? 조금이라도 불신된 행동을 하면 종도 안 믿는 거예요. 뭘 끝까지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도 그래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은 항상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끝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중간에는요 사탄에게 내줬대요. 중간에 이 기간은 사탄에게 내줘가 사단이 계속 말씀대로 일하지 않고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수없이 많은 이제 형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믿지 말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중간에서 말씀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정반대 형편으로 뭐예요? 요셉이 내가 너를 총리로 세워줄게 했는데 뭐예요? 형편이 반대로 올라가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보디바 아내에게 누명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고 뭐 하나님이 총리를 세우기는 뭐가 총리로 세워?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데 한 번도 잘된 적이 없었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중간에 형편은 총리가 안 될 것 같은 형편들을 계속 보이니까 아, 내가 하나님 거짓말 하셨구나. 총리는 무슨 총리야? 하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도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믿어도 뭐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가망성이 보이면 좋은 형편이 보이면 총리가 될 것 같은 가망성이 보이면 야 말씀대로 일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감옥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 안 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뭘 해도 끝까지 믿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아 내 인생 과거를 보여주더라. 너 끝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믿어본 적이 없는 거야. 특히나 하나님의 종도 끝까지 믿어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종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종도 안 믿는 거예요. 아 신앙은 뭐라고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믿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도 끝까지. 아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이 싸움이에요. 너 끝까지 싸워야 돼. 그냥 다시 해초를 들었는데, 문제는 목사님이, 이제 이놈이 6개월을 저하고 싸움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았겠어요. 목사님이 아예 데려와 봐. 강남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찍 눌러가고 왔다 갔다 계속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4층 목사님 직무실에서 끝인데 직무실에 내려서 직무실 내리면 직무실이 자동문이거든요. 누르면 찍 하고 찍 열리고 찍 하면 찍 닫히고 그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사님 뭐 업무를 못 봐.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 가고 찍 하고 찍 열리고 찍 하고 목사님이 불렀어요. 들어와. 너무 시작했다. 들어와. 들어와서 의자에 딱 앉히셔서, 앉히셔가지고. 목사님 허리띠를 탁 풀어가지고. 너무 시작했다. 허리띠를 풀어서 허리띠로 의자 등받이를 막 사정없이 후리쳤어요. 아이들이 바짝 겁을 먹었어요. 목사님 그거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 정상이야. 너희들이 네 아이들 이렇게 만들었어. 네 아이들이 병신 너희들이 만들었어. 너희들을 안 믿었어. 내가 정상이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을 안 믿은 거야. 자, 부모의 마음에서 아이가 정상이라고 믿으면 아이들은 아무리 비정상적인 아이도 정상으로 바뀐대요. 반대로 아무리 비정상적인 아이도 부모가 아 저놈의 새끼 덜 떨어졌어 이렇게 믿으면 정상적인 아이도 덜 떨어진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믿은 거야. 네 아이는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빠가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대소변 치워주고 목욕시켜주고 팬티 입혀주고 양말 신켜주고 바지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정상이 아니니까. 비정상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는 정상이 아니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어느 날 믿음이 오면 아 우리 아이가 정상이구나 하는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싸움이 시작이 돼요. 아 저놈 정상인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양말도 못 갈아 신고 바지도 제대로 못 입고 머리도 못 감고 그런 거예요. 야 임마 너 똑바로 안 해? 왜 너 화장실 가서 소변 봐야 되는데 왜 거기 옷에다 소변 봐? 일어나 빨리 화장실 들어가. 아니야 막 화치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이유는 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에서 우리 아이는 정상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못하는 거죠. 정상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싸울 게 많이 보이는데 마음에서 우리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너희들 안 믿었어. 아이들 데려와 봐. 아이들이 왔어요. 아주. 아이들, 너 앉아. 어리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앉아. 아주. 듣는 척도 안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점심시간이니까 일단 밥 먹고 하자. 그래요. 저하고 문영준 목사님하고 데리고 밥 먹으러 내려가면서, 내가 오늘 너희들 몽둥이로 때릴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데 맞아야 돼. 작전을 짰어요. 밥 먹고 올라와서 이제 아이들이 의자에 딱 앉혀놓고, 너 일어서? 아니라 딱 이제, 응? 다리 꼬고 턱 받치고 목사님 쳐다보는 거지. 너 똑바로 안 일어서? 그러니까 드는 척도 안 해. 문형준 엎드려 받쳐. 그러니까 이제 종이로 만든 몽둥이 있죠. 몽둥이로 막 사시없이 엉덩이 때렸어요. 막 때리니까 문형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너 똑바로 일어서.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이놈 봐라. 김기성, 너 엎드려 받쳐. 네, 그렇다고 그랬어요. 엉덩이 빡 되는 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픽 하고 웃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아빠한테 지가 맞았는데, 오늘 아빠가 맞는 거예요. 너무 꼬신 거예요, 이제. 오늘 아빠가 맞는 날이네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새끼 말 안 들어. 들어와 화장실 때려. 목사님 해초리 가지고 내 허리띠 가지고 막 혼냈어요. 혼내고 눈물 흘리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앉아. 그러니까 안 앉아요.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또 혼냈어요. 앉아. 그러니까 또 안 앉아요. 다시 들어와. 울면서 한 세 번 정도 하니까는 아이가 앉아하니까 딱 앉아. 일어서 하니까 일어서. 앉아. 제가 6개월 싸워도 안 됐는데 목사님이 딱 한 시간 싸우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싸움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싸움을 시작했는데 약 한 일주일 정도 싸웠을 때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변기에 물을 내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기쁘죠? 저는 500배 기뻤어요. 그때 막 다 우리 집에 그 8.15 광복절 우리 집안의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 날이 그날이었어요. 내 아들 끌어안고 내 새끼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평소에 침대에서 누워서 이제 화장실이 3m도 안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봐요. 그러면 엄마가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서 치워주고 씻겨주고 이게 이제 코스였어요. 어느 날 이 코스가 바뀐 거예요. 옷에다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면 에이 엄마가 치워주고 아빠가 치워주겠지 했는데 6개월 동안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 코스가 바뀐 거야. 이제 옷에다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아빠한테 맞는구나. 이게 끔찍한 거예요. 아,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편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이제. 이걸 깨달은 이제 6개월 기다렸어요. 6개월 동안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제 대소변을 가렸잖아요. 대사로 가렸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이에요, 다음. 다음에 또 이제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이놈이 대소변만 가렸지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말 신어하면 양말을 일부러 거꾸로 신어요. 발바닥이 등 위로 오게 신은 거예요. 야, 똑바로 안 신어? 빨리 신어. 아, 엄마 아빠가 신을 때 일부러 거꾸로 신은 거예요, 이제. 지가 급할 때는 딱 똑바로 신어요. 신을 줄 알아요. 그래야만이 지가 이제 이 싸움에서 이겨야 자기는 평생 엄마가 양말 신켜주죠? 옷 입혀주죠? 머리 감겨주죠? 이, 이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이제. 그래야 또 이제 싸움을 시작해. 이놈 새끼가 더 이상 화장실 가는 거, 남들은 이제 3살, 4살이면 화장실 가는데, 전에, 우리 아들은 12살 때 화장실 가는 거 배웠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아빠가 나를 칭찬했어. 아빠를 나를 인정, 아빠가 나를 인정해 준 거야 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아빠가 해체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또 해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내 가슴이 다 무너졌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내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 장애자의 습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버릇이 나쁜 이유가 집에 가면 엄마가 장애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장애자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엄마가 양말 시켜주죠. 옷 입혀주죠? 뭐 다 세수시켜주죠? 하니까, 뭐예요? 집안에서도 한 번도 마음 안 꺾고, 그죠? 마음 안 꺾고 한 번도 부담스러운 일 안 하고 집안에 지내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다는 이 조건 때문에. 그리고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도 불쌍하잖아요. 그럼 휠체어 밀어주고,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뭐예요?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도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혹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고집이 너무 센 거야 이제.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한 번도 마음을 안 꺾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장애자들이 데모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시청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주체를 못하니까 이제 이 성품이 과격하고 고집도 세고 응?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나는 장애자잖아. 난 부족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모든 부담스러운 것을 그 조건으로 피할 수 있어요.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쫙 설명을 해주고 장애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쫙 설명을 해주는데 목사님은 50년 넘도록 성도들하고 싸움을 싸웠잖아요. 싸움을 싸웠어요. 자, 우리 조금만 영상 하나만 보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네. 세진이한테는 그 친엄마가 있었습니다. 친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두 다리가 없고 팔이 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봤을 때 내 인생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쓸모없어가지고 아이를 버렸거든요. 내가 저 아이를 데리고 사는 내 인생 너무 고통스러워질 것 같아서 아이를 버렸는데 이제 두 번째 엄마는 이제 이 아이를 볼 때 전혀 다른 각도로 보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전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로 키울 거야. 전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로 엄마는 받고 친엄마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로 봤어요.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친엄마는 저 아이를 버렸고 두 번째 엄마는 전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수영선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다르죠. 친엄마는 이 아이를 볼 때 절망스러운 조건밖에 안 보였지만 두 번째 엄마는 이 아이를 전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로 본 거예요. 제 엄마의 마음에서 이 아이가 전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니까 수영선수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아이하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다리가 없는데 매트리스를 딱 깔아놓고 이 아이가 일어서면 엄마가 다시 잡아뜨리고 또 일어서면 엄마가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엄마가 넘어뜨렸대요. 어떨 때는 엄마를 생각할 때 엄마가 계모니까 나한테 저렇게 냉정하게 하겠지. 친엄마가 아니니까 하면서 엄마를 미워할 때도 있었고 엄마를 오해할 때도 있었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넘어뜨리니까 하도 자주 넘어지니까 이 아이가 넘어질 때 안 아프게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유도에도 낙법이 있거든요. 이 낙법을 못 배우면 넘어지면 어디 부러지고 깨지고 그러는데 낙법을 제대로 배우면 넘어질 때 하나도 안 아프게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 아이가 하도 많이 넘어지면서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너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똑바로만 살 수 없어. 그죠? 우리 여러분 인생 뒤돌아보니까 늘 똑바로만 살았습니까? 아니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죠. 또 실수할 때도 있었고 뭐 때로는 억울한 일 만날 때도 있었고 그죠? 때로는 또 욕도 먹을 때가 있었고 그렇죠. 사기를 당할 때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늘 똑바로만 네 앞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넘어졌다가 네가 넘어질 때가 있어. 또 네가 실수할 수도 있어. 잘못할 수도 있어. 네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게 중요해. 그게 이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앞에 늘 평탄한 길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그게 유익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엄마는 이 아이를 전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로 받고 친엄마는 이놈의 새끼 키워봐야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쓸모없는 쓰레기로 본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엄마는요. 보는 각도가 달랐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요. 너 네 아이 정상이야. 목사님은 우리 아이를 정상으로 봤고 나는 그래 정상이지. 그렇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의사가 발달장애 2급이라고 했어.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있으니까 내 아이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봐도 저는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는 장애자니까. 우리 아이는 정상이 아니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양말을 거꾸로 신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상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같은 마음으로, 아, 우리 아이가 정상이구나. 그게 12살 때였어요. 너는 네 아이 안 믿었어. 내가 정상이라도 안 믿은 거야. 저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가졌던 믿음은 뭐야? 우리 아이가 그동안 변화될 수 있는 가망성을 믿었던 거예요. 12살이 되니까 내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내가 아이랑 싸우면서 싸울 게 안 보이고, 그러면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 우리 아이가 정상이구나 하는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아이하고 싸울 게 천지예요. 너무 많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목사님은 우리를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하고 이제 싸움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목사님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예수야, 내가 무슨 박옥수 목사님이야, 나는 아니야. 왜요? 그렇게 살면 귀찮거든.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되거든. 그죠? 내가 장애자라는 나는 최고가 아니야. 이 믿음을 가져야, 왜요? 장애자는 휠체어 타도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누워서 소변 받아도 문제 안 되고, 양말 못 갈아 신어도 문제 안 되거든. 왜요? 장애자니까. 부족하니까.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정상이라고 믿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놈의 새끼야? 똑바로 안 일어서 화장실 안 가? 너 양말 그게 뭐야? 똑바로 안 신어? 계속 싸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싸움이 시작이 돼요. 반격이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안 믿고 무슨 내가 뭐 교만하게 예수야, 내가 박옥수 목사님처럼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싸울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싸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육을 즐기고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나는 박옥수 목사님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 전혀 그때부터 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가끔 이제 해외를 자주 이렇게 나가요. 나가면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음식을 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모님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목사님 이번에 아프리카 오시는데 뭐 좋아하시대요? 물어봐요. 음식 좋아하는 거 물어봐요. 뭐 아무나 만들어주면 되죠. 괜찮아요. 그럼. 아니, 그래도 뭐 좋아하시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제 집사람이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해. 우리 남편은 꽃게탕을 좋아해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가면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그 해산물이 많잖아요. 그죠? 개도 막 이만한 큰 개를 가지고 꽃게탕을 끓으면. 이제 음식을 잘 하시는 사모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좀 못 하시는 사모님들이 또 있어요. 예. 네. 그죠? 자, 저희 집사람이 제가 자주 그 미역국을 좋아하는데 한 번은 제가 집회를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 미역국을 그렇게 그 홍합을 넣어가지고 새우를 넣어가지고 담백하게 맛있게 끓인 거예요. 야, 이거 맛있다.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미역국을 맛있게 끓이셨습니까? 좀 우리 집사람한테 이 비법을 좀 전수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집에 갔다 와서, 여보, 그 집에 갔는데 그 사모님 미역국을 너무 잘 끓이더라. 당신 좀 배우면 안 돼? 그래서 좀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주는데 처먹지, 진짜. 하면서 뭐예요? 이제.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그 뭐야, 우리 남편이 그 미역국, 그래. 자꾸 그 미역국 얘기하는데 그 미역국 어떻게 끓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미역국을 이제 끓여왔어. 배워가지고 끓여왔어.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마음 꺾었다. 그래서 한번 먹어봐라. 안숙가루 딱 떠서 딱 먹은데 색깔은 똑같은데 맛이, 여보, 참 당신 기술도 좋아. 이렇게 좋은 재료 가지고, 새우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홍합 비쌀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재료 가지고 세상에 이런 특이한 맛을 만들어내다니 참 제주도 좋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얘기하면 난리가 나거든, 이제. 제명이 못 사니까. 여보, 너무 맛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음식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물 딱 한 덩어리 줬는데, 이 물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생채도 만들고 깍두기도 만들고 갈치조림도 만들고 무말랭이도 만들고 너무 맛있게 무 하나인데, 그죠? 근데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무 한 덩어리 가지고도 기가 막힌 음식,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좋은 재료를 줘도 이 비싼 재료가 특이한 맛을 만드는 거예요. 색깔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맛을 보면 그게 왜 그렇죠? 그거는 음식 조리법을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그 차이예요. 음식 조리법을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음식 조리법을 배운 사람은 뭐 한 덩어리만 줘도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식 조리법 못 배운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줘도요, 특이한 맛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조리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을 행복으로 조리를 하기 시작해요. 기쁨으로 조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조리를 한 거예요. 이 마음의 조리를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거기서 불행을 만들고 불평을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고 고통을 만든 사람이죠. 참 좋은 재료 가지고 특이한 이제 요리를 만드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제 밖에 갔다 왔는데 제가 피곤해서 침대에서 잠깐 누웠어요. 딱 누웠는데 화장실에서 우리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에이씨, 못 살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여보, 왜 그래? 하고 문 열고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우리 아내가 없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우리 아내의 목소리였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뭐니까 귀신이 지금 환청이 들리나?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변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의 목소리를 똑같이 해가지고 에이씨 못 살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12살 때까지 대소변을 못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화장실 끌고 들어가서 팬티에 대변을 치우고 소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면서 하는 소리가 에이씨 못 살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12년을 들은 거예요. 12년을 들어놓으니까 그 목소리를 그대로 성대의 묘사까지 목소리의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12년 동안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죠? 세상에 제가 옛날에 한문 공부를 했는데 100점을 5번 맞았잖아요. 생경 공부를 못하는데 특별 면허를 시켜준다 하니까 한문 공부를 시작했는데 뭘 수건 딱 머리에 묶고 한문 공부를 시작했는데 열을 하니까 못하겠더라. 왜냐하면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포기가 돼가지고 하루에 딱 두 번 썼어요. 응? 전자문 한 번, 명심보관 한 번 딱 쓰고 하루에 두 번 쓰고 딱 끝내는 거예요. 이걸 한 달 보름을 하니까 이게 다 들어오더라고요. 아,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12년을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엄마의 목소리와 똑같이 그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아이들을 그 목욕을 시키면서 아, 내 아들 전 세계 최고의 선교사야. 내 아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어. 최고의 복음의 일꾼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목욕을 시켰으면 우리 아이가 오늘날 뭐라 했겠습니까? 나는 전 세계 최고의 선교사야. 나는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은요. 한 3살 먹은 아이한테 야, 손바닥 내봐. 손바닥 딱 냈어요. 아니야, 이놈의 새끼, 이거 손바닥 아니고 발바닥이잖아. 응? 손바닥 내. 손바닥을 발바닥으로 가르치고,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가르치면, 이거 한 6개월만 하면요. 야, 손바닥 내야 발바닥 냅니다. 그죠? 아이들은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이 쓰는 욕을 같이 쓰게 되고, 부모님이 사용하는 단어를 거의 대부분 각각의 이제 거의 대부분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안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집안에 뭐 사기를 당하든지 부도가 나든지 뭐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는지 아니면 뭐 욕을 먹든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왔어요. 어려운 일이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야, 오늘 최고의 기분 좋은 날이야. 오늘 내가 너무 기쁘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야. 그렇게 하면은 이걸 아빠가 이런 마음의 세계를 가졌으면 뭐예요? 아이들이 그 아빠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억울한 일 당하면요. 오늘 최고 기분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교육의 영향이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사기당하고 억울한 일 만나면, 에이씨, 인생 더러워서 못 살겠어. 어떻게 때려 퍼지지 말든지, 너무 신경질나고 화가 나고 막 불평을 하면, 아이들은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늘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불행하게 되는 건 다 뭐예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요. 사상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이제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을 어떻게 조리를 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무 한 덩어리인데 음식을 조리를 잘한 사람은 생채도 만들고 뭡니까 갈치찌개도 만들고 무말래기도 만들고 깍두기도 만들고 맛있는 이 무 한 덩어리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음식 조리를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줘도 맛없는 특이한 맛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자, 저희들이 소년원 교육을 하는데 소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사님, 미술치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음악치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뭡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번에 우리 소년의 음악치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음악치료. 이제 교도소에 음악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뭐, 노래방 기기, 아, 저, 기소사 계속 노래 불던 놀아주고, 기타 가져가서 놀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음악치료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음악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치료를 하는 과목 중에 이제 그냥 이 음악을 연주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작곡가의 이 노래를 지었던 작곡가의 정신세계, 그죠? 특히나 이 미술가들이나 이 미술을 했던 사람들, 이제 유명한 작곡가들. 예술가들이 좀 정신세계가, 그죠? 좀 안 좋은 예술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 작곡가들의 마인드를 이걸 캐내가지고 이걸 이 곡을 설명해 가면서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음악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음악 치료 자격증도 없고 미술 치료 자격증도 없어요. 근데 교도관들이 우리가 하는 음악 치료, 미술 치료를 받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음악을 하고 미술치료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음악 그 뭡니까 그 미술치료 자격증이 가진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와요. 우리는 자격증도 없는데 이제 음악치료의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그 내 영혼 평안,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이 찬송가를 이 찬송가를 이 작사를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스페포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에는 D.L. 무디 시대에 함께 복음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아들이 피부병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시카고 화재가 나면서 이분이 재벌이었는데 전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제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이 충격을 이제 좀 식히기 위해서. 근데 그때 D.L. 무디에게 연락이 왔는데 같이 복음 전할 일이 있어서 아내하고 네 명의 딸이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D.L. 무디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면 나중에 같이 합류하려고 이 계획을 세웠는데 아내하고 네 명의 딸이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하고 네 명의 딸이 타고 가던 배가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이 돼요. 그 네 명의 딸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 소식을 스페프도가 전해 들어요. 그럼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입장 바꿔는 내 아들이 그렇게 됐다면 상상하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네 명의 딸이 배가 파손이 돼서 떠내려갔던 그 장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장소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노래를 이 가사를 지었는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노래를 이제 가사를 지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 명의 아들이 죽고 또 전 재산을 다 불태웠고 네 명의 딸이 죽었어요.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큰 슬픔이고 너무너무 큰 고통인데 스베보드는 평안을 노래했어요. 아니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명의 딸이 죽고 한 명의 아들이 죽은 내 영혼 평안하다 평안을 노래했다니까요. 스베보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스베보드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였어요. 내가 봤을 때 너무너무 큰 슬픔이었고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슬페보드 마음에서 평안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슬픔이 오고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는데 스페보드는 그걸 평안으로 요리를 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이에요. 마음의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슬픔이 오고 고통이 안 돼. 평안이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평안이라고 요리를 하니까 요리가 평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슬픔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았어도 아니야 예수님 날 의롭게 했어 이렇게 요리를 해 들어가면 이 요리가 돼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죽어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폴렛이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시폴렛이 되는 거예요. 이 발음을 못해가지고 단어 사용을 못해가지고 24만 명이 죽더라고요. 이 마음을 요리를 잘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라. 도적이 들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우는 죄가 없으나 해도는 후면 피우는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돈을 잃었다고 생각합시다. 돈이 1억이 장롱에다 숨겨놨네. 그럼 누가 훔쳐갔어? 제가 스와질랜드 갔는데 우리가 집회 기간에 그 말씀 시간 집회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 어떤 철장 뒤로 철장 꽂고 와가지고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돈을 다 훔쳐갚은 거야. 돈을 또 많이 훔쳐갔더라고요. 그럼 이게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예. 네. 여러분 돈 1억 훔쳐가면 아까워요, 안 할까요? 아깝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소를 한 마리 잃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 소 한 마리면 전 재산이었잖아요. 그죠? 부자였어. 소 한 마리 있으면. 그 소가 막 동네 일 다 해주고, 그죠? 분팔이 다 해줬잖아요. 소를 한 마리 잃어버리면 너무 아깝고 재수가 없고 이거 재앙인 거 맞아요. 그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소나 양을 도둑질에 가면은 그걸 도둑놈이, 그 훔쳐간 도둑놈이 누군지만 알면 뭐예요? 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 배상을 해야 돼. 양 한 마리에 네 마리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도둑놈이 누군지만 알면. 도둑놈이 누군지 모르면 그걸 잃어버린다. 누군지만 알면은 뭐예요? 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 배상을 받고 양 한 마리에 네 마리 배상을 받는 거예요. 낮에. 그죠? 그러면 낮에 도둑질을 해 가면은 이게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예. 네. 소를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다섯 마리가 생겨.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네? 그럼 여러분 물건, 소 한 마리 훔쳐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밤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밤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그 도둑놈을 죽여도 괜찮아. 아셨습니까? 이제 낮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그러면 쳐 죽이면 안 돼. 왜요? 낮에 도둑놈이 들어오면은 우리 집에 복을 지러 온 놈이야, 이놈은. 왜요? 양 한 마리 훔쳐가면 네 마리 배상해야 되거든. 소 한 마리 훔쳐가면은 다섯 마리 배상해야 되거든.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소 한 마리 훔쳐갔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양 한 마리 훔쳐가고 소 한 마리 훔쳐가면 이게 복인 거예요. 왜? 저놈이 한 마리 훔쳐가면 다섯 마리 배상해야 되니까 다섯 배를 부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낮에 도둑놈이 왔는데 양을 한 마리 훔쳐갔어. 아이, 이놈의 새끼, 소갈이도, 밴댕이 소갈 때 가세요. 아, 얘 갈라가면 한 다섯 마리 있는데 다섯 마리 다 가져가지. 왜 한 마리만 또 가져가? 눈가리도 삐었지. 야, 이놈의 새끼, 이쪽에 외양간에 다섯 마리 있잖아. 왜 안 가져갔어? 다음에 도둑놈이 낮에는 여기만 소, 양 한 마리, 이쪽 양간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여기만 양이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가면 다섯 마리 더 있습니다. 더 가져가라고, 그죠? 낮에 도둑놈이 들어오면은 양을 훔쳐가, 소를 훔쳐가도 이게 뭐예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밤에 훔쳐가면 도둑놈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죠? 이게 손해라 이 말이에요. 그 밤에 들어온 도둑은 죽어도 괜찮아요. 낮에 들어온 도둑은 죽이면 안 돼. 그죠? 도둑질하면 낮에 해야 돼, 그러니까. 왜요? 그놈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러 온 놈이 아니고 축복을 주러 온 놈이다 이 말이에요. 네 배, 다섯 배로 배상해 주려고 온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도둑놈이. 그죠? 낮에 들어오는 도둑놈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낮으면. 낮은 구원을 받은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재앙은 지금 보기에 축복, 재앙인 것 같지만 이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재앙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축복이구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다섯 배나 배상해 주려고,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밤에 들어오면 어때요? 예수 밖에서는 배상 자체가 없어. 그죠? 예수 밖에는 배상이, 밤에는 배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밤에는 재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낮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내 물건을 훔쳐가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은 뭐예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재앙을 만나고 어떤 고통을 만나도 이야, 하나님이 이걸 다섯 배나 배상해 주려고 이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면 너무너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예,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이게 재앙인 것 같지만 다섯 배를 배상해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목사님은 우리를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이제 그냥 장애자로 살려고 마음을 정하면 부담스러운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자꾸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히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고 도우신 걸 보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 자, 봐요. 자, 창세기 1장 한 절만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장 28절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뭐라 했습니까?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냥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와도 이걸 다스려버리면 뭐 돼요? 아니야, 이게 좋은 일이야. 딱 다스려버리면 이게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식을 잘하는 사람 아무리 맛없는 무덩어리 줘도 이걸 가지고 아주 그 사람의 손을 통한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서 이거 다스려, 이거 평안이야. 이거 행복이야. 다스려버리면 이게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네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랬잖아, 그죠? 근데 단어 사용을 잘해야 된다. 이 단어를 사용을 못해가지고, 그죠? 발음을 못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42만 명이 죽었다니까. 단어 사용 하나, 이 시옷 발음 하나를 못해가지고, 시뻘렛 이 발음 하나를 못해가지고 42만 명이 죽었다니까. 이거는 발음을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 사용을 하나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름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고 문제가 와도 아니야 평안이야 이거 좋은 일이야 하면 이게 좋은 일이 돼요. 그죠? 이제 여기 많이 오셔가지고 식사할 때 막 그 이렇게 질서도 잘 지키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 와 봐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자료 양보도 해주고 그러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래야 돼요. 근데 새치기 했다고 막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좋은 일이라겠잖아. 좋은 일.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루어진,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은 여러분 보기에, 아이고, 저놈은 인간 맨날 새치기만 하고 막 하자. 그래도 뭐예요? 좋은 일이다. 그죠?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돼요. 잘, 이거 요리를 잘 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불평을 조리하고 고통을 기다렸죠. 응? 원망을 조리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나고 괴로움을 계속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앙을 줘도 야 재앙은 하나님이 다섯 배를 배상해 준대. 이게 좋은 일이야. 도둑놈이 들어 물건 훔쳐갔는데 뭐예요? 좋은 일이야. 축복이야. 왜? 하나님이 약속했죠.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뭐야? 다섯 배 배상해 줄게. 축복이 돼요. 양 한 마리 잃으면 네 마리 갚아준다 하면 양, 야, 이거 도둑놈이 눈이 삐었어. 왜 양 한 마리만 훔쳐갔어. 이놈 새끼야. 한 다섯 마리, 열 마리 훔쳐가지. 그러면 떼돈 벌 건데, 그죠?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전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그냥 그죠. 모든 게 할아버지가 이해가 돼. 아 그죠. 할아버지 욕하면 뭐예요? 할아버야, 할아버지 너무 감사해 그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욕을 많이 먹으면요 사람의 수명이 배나 연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막 욕 많이 하지만 아 이놈의 영감탱이야 왜 욕을 그렇게 해? 좀 욕을 많이 더 많이 해줘 그래. 그죠? 수명이 배나 연장이 된대요. 근데 욕을 하는 사람은 수명이 줄어들지만 욕을 많이 듣는 사람이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욕을 듣는 사람이 돼야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은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뭐예요? 다 축복이다. 왜? 다섯 배 배상해 주려고. 구원 안 받았으면 그 뭐예요? 구원 안 받았으면 배상이 없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구원 안 받으면 꼭 구원을 받아야 돼요. 꼭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다섯 배 배상이면 네 배 배상해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리를 잘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와도 평안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조리를 하면 야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리 잘하는 사람. 마음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요리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아이 짜증나, 아이 힘들어, 아이 피곤해, 아이 괴로워. 음식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재료 줘도 특이한 맛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단어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4만 2천 명이 죽더라고. 그냥 시옷 발음 하나 뺐는데 4만 2천 명이 죽더라고. 예? 네? 그죠? 하나는 10이면, 10볼렛이면 욕이 안 되는데 10볼렛이면 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절망스러운 이름을 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단어를 좀 사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먼저 입을 바꾸세요. 아셨어요? 속상해도 그죠? 할아버지 속상해하고 할머니 속상해해도 그죠? 단어 사용을 하나 잘해야 돼요. 그죠? 단어를 딱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내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 평생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너무 감사해.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할아버지는 할머니 보고 당신 전 세계 최고의 우리 할머니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단어를 속에는 천불이 나도 단어를 사용을 일단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아셨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어. 그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아셨습니까?
네.
여기서도 이제 꿈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야 돼. 아셨죠?
네.
이미 이제 행복이 다 찾아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복되고 또 밝은 얼굴을 봐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들 15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여러분 그 안장이 안 보이시죠? 얼굴이 막 너무 환한 거예요. 이야. 150살 살 수 있는 그 표정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아셨습니까? 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고 소를 한 마리 잃어버리면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재수없고 힘들다고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양을 훔쳐간 도둑놈이 누군 줄만 알면 양 네 마리 배상받을 수 있고 다섯 마리, 소를 다섯 마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 마리 훔쳐가는 게 너무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재앙들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섯 배로 네 배로 배상해 주려고 지금은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인 것처럼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고 이것을 축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나머지 인생 복음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